잘 지내셨습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12번째입니다.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이네요. 네,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계절인 겨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나라 안팎도 뒤숭숭하고 해학과 풍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삭막하고 경직된 사회 탓에 추운 겨울이 더욱더 추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겨울에 따뜻한 것만 주어도 모자란 사회는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국민들의 마음에 분수를 뿌려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매서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개를 위한 스테이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치부를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속의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면 그 맛을 음미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에프라임 키소입니다. 에프라임 키소는 풍자 작가로 유명한 유대인 작가입니다. 2001년에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적도 있는 작가고요. 2005년도에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초판으로 나왔었는데 그것이 절판되고 있다가 지금이 아니군요. 2006년도에 마음 산책이라는 곳에서 다시 재발간된 책입니다. 여기서 그 원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뭐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은 뭐 특별한 일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작가는 보통의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소소한 일상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그런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인데 그 속에 풍자와 유머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시트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시트콤이 웃긴 건 정말 웃기지만 웃긴 상황임에도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웃김과 그 부끄러운 쥐구멍에 숨고 싶은 상황을 디범벅 시키듯이 이 책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인물들을 보면 잘나신 동물 애호가 아내가 나오고요. 작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뭐 천방지축인 세 명의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작가의 자식들이겠죠. 특히 저는 그 아밀이라는 아이가 정말 재밌는데, 하여튼 그 아이가 가장 개구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작가가 키웠던 애완동물들, 그리고 그 최대한 가장의 위험을 지키고 싶지만 잘안 되는 작가분, 그러니까 남편,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이들이 엮어가는 어떤 일상생활은 보통의 그런 우리와 같은 일상생활인데도 풍자해악이 녹아 있어서 그런지 정말 재밌고요. 그 글을 전개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책의 제목인 제가 들고 있는 마음 산책에서 나온 개를 위한 스테이크 판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개를 위한 스테이크라는 이 내용을 먼저 읽고요. 그 후에 이제 이게 짧은 소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수필 같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그런 짧은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제가 정한 테마에 맞춰서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를 위한 스테이크를 읽겠습니다. 개를 위한 스테이크. 우리 다시 말해 잘 나신 아내와 아이들 셋. 그리고 나는 토요일마다 마틴과 마이크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들은 5개의 커다란 스테이크를 우리 앞에 내놓는다. 처음에 나는 이것이 무슨 착오거나 고객 유치 차원에서 제공하는 예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마틴과 마이그록 레스토랑의 규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스테이크를 전부 먹어내기란 벅찬 일이었다. 그의 애들은 결코 비워지지 않을 접시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곤 했다. 엄마,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때로 그 아이들은 소리죽여 울기도 했다. 정말 비참한 일이었다. 그건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기껏해야 절반밖에 못 먹고 남겨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체 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남겨야만 하는가? 남은 스테이크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요? 잘나신 나의 아내가 어느 토요일엔가 내게 속삭였다. 이 정도면 푸짐한 저녁 식사로 충분하겠어요. 아내 말이 맞다. 단지 그녀의 멋진 계획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을까가 문제였다. 스테이크를 몰래 싸서 비좁은 레스토랑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나는 언젠가 햄버거 반쪽을 냅킨에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적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가지 쇼핑을 하고 지갑을 찾으려던 순간 맛없어 보이고 끈적끈적하며 겨자가 스며든 죽같이 물컹한 덩어리를 끄집어내야 했다. 안 된다. 그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몰래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마이그록 씨를 불렀다. 남은 음식을 싸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개한테 주려고요. 내가 우리 집 개, 프란치를 들먹인 아이디어에 대해 스스로 기뻐하는 동안 마이그록 씨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는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커다란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뼈도 몇 조각 넣었습니다. 적어도 7.5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뼈에 간이나 내장도 들어있었다. 그 밖에 레스토랑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했을 음식 찌꺼기도 섞여 있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거듭 전하며 비닐봉지를 집으로 가지고 왔다. 비닐봉지를 쏟아놓기 무섭게 프란치는 엄청난 먹성을 자랑하며 더러운 내용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테이크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다음 주말에 나는 다른 표현을 써보기로 했다. 마이그록 씨, 우리 집 개를 위해 남아있는 스테이크를 포장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다른 건 넣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왜안 됩니까? 마이그록 씨가 물었다. 우리 부엌에는 당신의 개가 무척 좋아할 만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나는 그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개는 식성이 아주 까다로워요. 스테이크만 먹으려 들지요. 그릴로 구운 스테이크 외에는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는답니다. 이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유식해 보이는 곱슬머리 남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당신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불쌍한 동물에게 아주 부적절한 음식을 주고 있어요. 자신을 수유사라고 소개한 그 곱슬머리는 나의 항의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강의를 계속해 나갔다. 개에게 가장 해로운 음식이 구운 고기입니다. 어쩌면 그 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대체 무슨 종입니까? 아주 조그만 푸들입니다. 나는 악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게다가 암놈이지요. 나는 귀찮게 구는 수의사에게 등을 돌린 채 마이그록 씨에게 스테이크를 포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이그록 씨는 신문지로 꼼꼼하게 포장한 스테이크를 금방 가져다 주었다. 이게 뭐죠?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비닐봉지 없습니까?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마이그록 씨가 물었다. 나는 미처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신문지 조각이 들러붙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멍청한 녀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신문지로 포장된 스테이크를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는 비닐봉지를 준비해서 레스토랑으로 갔다. 곱슬머리 수유사는 개에게 해로운 음식을 무척 깨끗하게 포장해서 가져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따름이었다. 그것은 세 끼를 모두 때우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스테이크를 먹었다. 프란치는 옆에 누워서 우리를 골똘히 바라보았다. 물론 던져준 스테이크 조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우리가 다시 그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잘나신 나의 아내가 한숨 지으며 말했다. 에프라임, 이젠 스테이크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요.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우리가 돈가스를 주문하자 아이들은 박수까지 쳤다. 우리는 만약에 대비해서 마이그록 씨가 아닌 마틴 씨에게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음식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그록 씨는 결코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스테이크 찌꺼기가 가득 든 비닐봉지를 가져왔다. 프란치에게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받은 고기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내로 가서 고기를 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떠올랐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나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침울한 표정으로 마이그록 씨에게 말했다. 이제 스테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프란치가 죽었거든요. 마이그록 씨가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내며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개 음식 전문가가 일어나더니 환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신이 그 불쌍한 짐승을 죽이고야 말았군요. 장님인 라피가 걔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변명했지만 상황은 낫게 만들지는 못했다. 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불리했다. 우리 가족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소리 없이 레스토랑을 빠져나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프란치가 우리 집 문간에서 죽어 있었더라도 아마 우리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프란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쾌활하게 짖으면서 우리를 반겼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이제 우리는 마틴과 마이그록 레스토랑에는 더 이상 가지 않고 스테이크 문제에서 해방되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말이지, 마틴과 마이그록 외에도 우리가 갈수 있는 레스토랑은 얼마나 많은가? 잘 들으셨습니까? 개를 위한 스테이크라는 책 정말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은 이 이야기에서 꾀를 쓴 거죠. 그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싶어서. 근데 그 주인은 그건 줄 모르고 진짜로 그 개에게 스테이크를 주는 줄 알고 개가 좋아하는 뭐 내장, 쓰레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뼈랑 이런 것들을 줬는데 그것은 개가 먹을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떻게 변명을 해서 결국 스테이크를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다 남은 것을 다 싸가지고 와서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스테이크에 질려서 개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 나오는 의사 때문에도 그렇고 그 주인들한테도 미안해서인지 어때서인지 몰라서 어쨌든 결국은 스테이크 집을 가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얘기인데요. 네, 이 얘기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커져서 결국은 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의 룰을 지키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테이크 집은 너무 음식을 낭비한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그 남은 것을 싸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참글 쓰시는 재주겠지만 재밌게 서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프란치라고 하는 개가 나오잖아요. 그 개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몇 가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재미있는 두 가지를 제가 읽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이 강아지 말고 또 앵무새가 또 있습니다. 애완 앵무새. 그 얘기가 재밌어 가지고 그세 가지를 동시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족보 있는 개를 찾아서 어느 날 저녁 잘나신 나의 아내가 개한 마리를 사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그 얘기야? 나는 물었다. 이미 얘기했잖소.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뮤지컬을 생각해봐요. 부디 고이 잠들길. 붉은 양탄자에 대한 그 개의 특별한 애정을 떠올려봐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원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아이들. 일단 개가 들어오고 나면 우린 다시는 그 개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나는 아미르와 레나라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둘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난 다만 아빠와 개라는 말만 또렷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양보하기로 했다. 좋아. 개를 사주겠어. 도대체 어떤 개를 원해? 순정으로 잘나신 아내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말했다. 족보가 있는 순수혈통으로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녀는 이미 이웃들과 상의한 모양이었다. 최근 이웃들의 순종 괴물들이 동네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밖에도 그녀는 계속 말했다. 온 집안을 더럽히는 기형 송아지처럼 볼품없이 큰 개나 쥐처럼 생긴 작은 놈은 안 돼요. 어린 개는 여기저기에 오줌을 찔끔찔끔 눈다는 사실과 늙은 개는 천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 크게 짖지도 않고 시끄럽게 굴지도 않고 체격도 적당한 개가 필요해요. 곧은 다리에 매끄러운 털가죽을 가지고 똥오줌을 가려누는 온순한 놈으로요. 어떤 경우에도 앞놈은 안 돼요. 앞놈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앞내를 피우니까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요? 그럼요. 잘나신 아내가 대답했다. 가족들의 요구에 맞는 개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는 머나먼 여정에 나섰다. 우체국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우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심한 기침으로 괴로워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나의 근심 많은 표정에서 무언가를 정확히 읽어낸 것 같았다. 그는 강아지를 처분해야 하고 우리 가족이 그 강아지를 돌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은 저길 모퉁이에 살고 있다고 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를 따라가 보았다. 그는 자기 집 정원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보여주었다. 구두 상자 안에서 누워있던 강아지는 곱슬곱슬한 털과 흰 다리와 장밋빛 반점이 박힌 검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작은 짐승은 자신의 작은 꼬리를 핥고 있다가 나를 보고서는 즉시 멈추었다. 그러고는 짖으면서 나에게로 높이 뛰어올랐다. 첫눈에 나는 그 강아지가 마음에 들었다. 뭐라고 부르죠?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오. 순종인가요? 여러 가지 순수한 피가 섞여 있지요. 지금 데려가시겠습니까? 남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나는 좋다고 대답했다. 얼마인가요? 돈은 필요 없어. 당장 가져가시오. 그는 신문지로 그 작은 강아지를 싸더니 내게 안겨주고는 우리 둘을 정원 문 밖으로 밀어냈다. 몇 걸음 걷고 나서야 아내의 주문이 떠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멈춰섰다. 이 강아지는 아내가 원했던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왔다. 내가 이 개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 아내는 분명 화를 낼 것이다. 나는 재빨리 되돌아가서 개를 옛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나중에 데리러 와도 될까요? 나는 정중히 물었다. 시내에 물건을 사러 가야 하거든요. 하루 종일 개를 끌고 돌아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강아지를 맡아두는 대가로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강아지가 마음에 듭니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집에 돌아오자 잘나신 아내가 물었다. 어디 봐요? 개를 구했나요? 노력 없이 개를 살순 없어.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전문가들과 의논을 했고 여러 제안을 받았소. 테리어 한 마리와 셰터 두 마리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순정처럼 보이질 않더군. 나는 개에 대해 특별히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는 않을 거라고 아내를 설득했다. 그녀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생활용품을 사듯 개를 살순 없으니까요. 나는 즉시 동감을 표했다. 바로 그거요.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어. 당신이 좋다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도 고려해 보겠소. 아내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나는 다음 날 일찍 집을 나섰다. 해변으로 가서 수영을 조금 하고 탁구를 쳤다. 정오경, 집으로 향하기 전에 강아지에게 잠깐 들렀다 가고 싶었다. 강아지의 명랑하게 짖는 소리가 주인의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섞여 들렸다. 그는 내가 개를 당장 데리고 가주길 원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일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때가 좋지 않군요. 우리 가족 모두 예방접종을 받을 거라서요. 이런 날엔 어떤 개라도 데려갈 수 없지요. 내일, 늦어도 모레에는 데리러 오겠습니다. 내가 그 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겠죠. 나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에게는 이렇게 둘러댔다. 신문 광고는 전혀 쓸모가 없었소. 사람들이 내게 어떤 잡종을 보여주었는지 당신은 못 믿을 거요. 예를 들면 그녀의 억양은 마치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가장 좋은 개는 라마트칸, 이스라엘의 지명, 에 있는 푸들이었지.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개의 족보는 겨우 4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더군. 걔한테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녀가 도전적으로 대답했다. 내 성에는 차지 않아요. 가장으로서의 내 지위를 보여줄 때였다. 당신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순종 중에서도 확실한 것으로 구입할 작정이오. 정말로 품이 있는 개를 찾지 못하는 한 절대 구입하지 않겠소. 아내가 감탄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오라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당신을 가소평가했어요. 난 당신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무 떠돌이 개나 데리고 올줄 알았어요. 그래? 나는 흥분하며 언성을 높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소. 내일 난 하이파로 가서 세포트 전문가인 문칭어 박사를 만나볼 작정이오. 다음 날 아침, 나는 프란치, 그 사이에 나는 강아지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와 조금 놀려고 천식이 있는 그 친구를 방문했다. 프란치가 재회의 기쁨으로 날 뛰어 하마터면 내 양복을 찢을 뻔했다. 나는 그놈에게 개의 예의 범절 중몇 가지 기본 규칙을 가르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프란치는 내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영리하지 않았다. 개주인은 이번에도 내가 그 망할 놈의 암캐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끔찍한 결말을 볼 것이라고 위협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방금 암캐라고 하셨습니까? 그로소, 암캐. 그는 반복했다.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 개를 데려가시오. 프란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제발 나를 데려가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난 곧바로 일하러 가야 해. 나는 눈빛으로 그 녀석에게 설명하려 했다. 조금만 더 참아. 하이파까지 왕복으로 운전하기란 꽤 힘든 일이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안락의자에 쓰러졌다. 지금 막 문칭어 박사댁에 다녀오는 길이오. 정말 멋진 강아지 몇 마리를 보여주더군. 하지만 진정 완벽한 것은 없었소. 당신 정말로 거기 다녀온 거 맞아요? 나의 잘나신 아내가 물었다. 완벽한 개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심하게 굴지 말아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제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으니까 난 유명한 스위스 품종 중에서도 순종이라고 보장된 멋진 놈을 사기로 결심했소. 그건 얼마나 한대요? 그런 건 묻지 말아요. 때가 묻어 조금 더럽다는 점과 조그만 슈나우처라는 것만 걸린다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속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속는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전 대책을 다 강구해 놨소. 그 개는 공항에서 곧바로 검역소로 보내질 거요. 그곳에서 서류 또한 자세히 검토될 거고.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스스로도 정말 멋쩍었다. 그러나 도중에 멈출 수는 없었다. 그 다음 사흘은 정말이지 곤욕스런 날들이었다. 아내의 불신은 개 주인의 불신만큼 아주 빠르게 커져갔다. 개 주인은 딸의 생일 선물로 프란치를 데려가고 싶다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이 모든 것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내가 모욕을 받은 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불쌍한 프란치를 정원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렸다. 나는 프란치를 진정시키려고 조금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정원 안으로 던진 뒤 재빨리 도망쳤다. 그 사이에 아내의 인내심 또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내 오랜 노력의 결과를 보여달라며 졸라댔다. 내가 프란치를 데리러 갔을 때 녀석은 울타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에게 마침내 쫓겨난 것이다. 나는 프란치에게 귀여운 금속 장신구가 달린 가죽 목걸이를 사주고는 드디어 집으로 데려갔다. 여기 프란치가 왔어요. 스위스에서 막 도착했어요. 내 말의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아름다운 동물이네요. 잘나신 아내가 말했다. 정말 이렇게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아이들도 프란치와 금방 친해졌다. 프란치는 금세 온 가족의 귀염둥이가 되었다. 프란치는 우리가 베푼 애정에 즉각 응답해 주었다. 그놈의 꼬리는 쉴새 없이 기쁘게 움직였고 그 작은 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영리함이 반짝였다. 어쩌면 다음 순간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다만 그 느낌이 착각이기를 바랄 뿐이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개. 프란치는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어슴푸레한 이른 새벽부터 침대에 뛰어들어 와서 우리 부부를 핥아 깨우고 주변에 놓인 사물들을 씹기 시작한다. 그 작고 뾰족한 이빨들에 이미 실내화와 침대 보, 라디오, 테이블, 그리고 몇 권의 책들이 희생되었다. 계간의 책상 다리까지 갉아먹기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개를 방 밖으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개는 변함없이 내게로 왔다. 과연 우리가 개를 제대로 훈련시키고 있는 걸까요? 잘나신 아내가 물었다. 나 또한 그 점에 대해 자주 회의가 일었다. 프란치는 하루의 대부분을 안락의자나 침대에서 보낸다. 개는 낯선 사람들을 친근하게 꼬리를 흔들며 맞아들이는 반면 아내가 피아노 앞에 앉을 때면 마구 찢어댔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쿠키와 초콜릿을 먹이기 때문에 계속 뚱뚱해지고 있다. 가장 심한 것은 양탄자 위 혹은 아무 곳에서나 오줌을 누는 습관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개 훈련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것 같아.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 묘안은 우리 동네에 사는 독일산 셰퍼트 출루를 보면서 떠오른 것이다. 그 개는 매일 두 번씩 국가공인 개 훈련사인 드라고 미르와 함께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 가서 드라고 미르에게 부탁해봐요. 아내가 속삭였다. 땅딸만한 중년의 드라고 미르는 동물의 언어를 이해했다. 하지만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는 30살부터 이스라엘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직 크로아티아 모국어로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 개는 무슨 종입니까? 그가 프란치를 보면서 말했다. 이 개를 어디서 얻었지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드라고 미르는 프란치를 높이 올린 후 개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개에게 무엇을 먹이시나요? 나는 프란치가 하루에 네 번 자기가 좋아하는 수프를 먹고 한 번은 면이 곁들여진 스테이크나 고기가 섞인 야채를 먹으며 그 사이에 크림 롤빵이나 와플, 터키에서 생산된 꿀을 먹는다고 말했다. 대단히 잘못 키우시고 계시는군요. 드라고 미르가 말했다. 걔는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그걸로 끝내야 합니다. 일은 어디서 보나요? 내가 얼른 알아듣지 못하자 드라고 미르가 다시 물었다. 어디다 소변을 보죠? 대변은 어디서 보나요? 항상 집안에서 용변을 봅니다. 나는 탄식조로 말했다. 절대로 정원에 나가려 들질 않아요. 빌어도 보고 꾸짖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걔는 항상 처음 본 자리에다 용변을 보죠. 국가공인 훈련사가 설명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집안에서 용변을 봤죠? 나는 머릿속에서 재빨리 계산해 보았다. 대략 500번쯤이요. 세상에나, 개를 파는 게 낫겠군요. 드라고 미르는 프란치가 우리 정원을 그의 거실로 사용하고 우리 집을 그의 화장실로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했다. 그러니 무엇 하나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훈련사님. 나는 간청했다. 보수는 넉넉히 치를게요. 훈련사는 곰곰이 생각했다. 좋아요. 그는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개를 잡아매야 합니다. 내가 사슬을 가져오지요. 다음날 아침 드라고 미르는 사슬을 가지고 나타났다. 한쪽 끝은 빗자루에 매서 정원 가장 뒤쪽 구석에 박아놓았고 다른 한쪽 끝에는 프란치를 단단히 묶어놓았다. 자, 걔는 여기서 하루 종일 지내게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밖에는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프란치가 어떻게 견디죠? 아내와 아이들의 지지를 받아 내가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프란치에겐 동반자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걔가 울지도 몰라요. 마땅히 울어야죠. 드라고미르가 냉정하게 말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을 당신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차라리 개를 파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파는 것은 안 돼요. 나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신음하듯 말했다. 당신의 모든 지시에 따르겠어요. 훈련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증 없이 340이요. 드라고미르는 놀란 만큼 훌륭한 히브리어로 대답했다. 프란치는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집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외롭고 배고프고 묶여있는 프란치를 슬픈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레나나는 더 참지 못하고 개 옆에 엎드려 울었다. 아미르는 불쌍한 개를 풀어달라고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다. 아내도 내게 항의했다. 적어도 15분 동안만요. 10분. 아니, 5분. 알았어. 15분만. 프란치는 요란하게 짖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폴짝폴짝 뛰어오르며 우리들에게 애정을 표현했다. 걔는 초콜릿과 케이크와 실내화 한 켤레를 먹어치운 후 아미르의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드라고미르였다. 걔는 밤새 어땠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많이 지쳤나요? 네,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난 프란치가 내 안경테를 갉아먹는 것을 말려야 했다. 드라고미르는 반드시 규칙을 지키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특히 훈련 초기에는 더욱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당신 생각에 동의합니다.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쓸 때는 꼭 성공하려는 것이니까요. 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끝내고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전화선을 프란치의 입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점심때 아미르가 겁에 질려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드라고미르가 와요. 그 애가 말했다. 어서요. 우리는 피아노 덮개에 감겨있던 프란치를 풀어서 정원으로 뛰어나간 후 사슬로 단단히 묶어놓았다. 드라고미르가 집에 왔을 때 우리는 태연히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걔는 어디 있습니까? 조련사가 무뚝뚝하게 물어보았다.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있어야 할 곳에 있지요. 정원에요. 사슬에 묶여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드라고미르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안 풀어주셨군요. 사실 프란치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만 정원에 있었다. 디저트를 먹을 때가 되자 아미리는 걔를 안으로 불러서 케이크와 과일을 먹였다. 프란치는 기뻐했지만 조금은 혼란스러워했다. 그 다음 주에도 걔는 왜 낯선 남자가 나타날 때마다 묶여 있어야 하는지 영문을 몰라 했다. 드라고미르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곧바로 걔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우리는 종종 프란치의 개선점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드라고미르에게 보냈다. 우리는 늘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수요일에 프란치가 우리 집의 가장 좋은 테이블보를 찢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50마르크의 추가 훈련 수당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라고미르는 아주 심한 잘못을 저질렀다.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나타난 것이다. 그 일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 세퍼트 출루가 앞 우체국 다리를 물었다. 출루의 주인은 드라고미르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출루에게 벌을 주어야 했다. 마침 근처에 있게 된 드라고미르는 우리 집에 곧장 들른 것이었다. 그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뒤 아이들 방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아미르와 프란치가 텔레비전 앞에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커다란 종이 봉투에 든 팝콘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여기가 정원이냐? 드라고미르가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 개가 묶여 있는 거냐? 화내지 마세요, 아저씨. 아미르가 변명했다. 우리는 아저씨가 오실 줄 몰랐어요. 레나나는 울기 시작했고, 프란치는 찢어대기 시작했으며, 드라고미르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나 또한 그리로 뛰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가만히 서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물었고, 마치 드라고미르를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 내가 뭘 원하냐고요? 당신은 뭘 원하죠? 당신 가족들은 개가 용변을 가려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개는 여전히 온 집안의 용변을 보고 있잖아요. 이미 상관없는 일이에요. 개가 이를 보면 내가 다 뒤치다꺼리를 하니까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요. 하지만 드라고미르가 말했다. 나가주세요. 잘나신 아내가 말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조용해졌다. 프란치는 슬리퍼와 양탄자를 물어뜯었고 마음 내키는 곳에다 오줌을 쌌다. 아내는 걸레를 들고 개를 뒤따라 다녔고 아이들은 만족해하며 손뼉을 쳤다. 우리 개가 유럽에서 특별히 수입된 잘 훈련받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알고 있다. 제발 안녕이라고 말해. 그 일은 레나나가 책상으로 다가가는 나를 위해 황급히 의자를 마련해 주면서 일어났다. 그 다음번엔 아미르가 자동차를 세차해도 좋은지 물어보았다. 마침내는 잘나신 아내까지 최근 내가 쓴 몇 편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뛰어나다고 칭찬함으로써 나를 놀라게 했다. 다 필요 없어. 나는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앵무새를 키울 생각은 없다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이웃 펠릭스 젤리히가 앵무새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온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 가족은 그 앵무새에 반해버렸다. 앵무새는 몇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웃음은 딸꾹질 같기도 하고 드라큘라 백작의 웃음소리와 비슷하기도 해서 들을 때마다 우스웠다. 심지어는 자명종 소리 같은 르르르 소리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며칠 전 펠릭스 젤리히를 만났을 때 그의 눈 밑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생겨나 있었다. 그는 앵무새 소리는 자명종 알람 소리와 똑같아요 라고 변명하듯 말했다. 이거 사시겠습니까? 나는 거절했다. 어제 이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논한 끝에 칠로브릭 동물 가게에서 회녹색 깃털이 붙어있는 근사한 앵무새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앵무새를 사겠습니다. 나는 늙은 칠로브릭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환기시켰다. 앵무새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말하면 곤란할 겁니다. 또 우리 집엔 어떠한 자명종 시설도 필요하지 않아요. 칠로브릭은 앵무새가 분별있게 행동하고 단지 말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해 주었다. 이 회색 아프리카 종은 앵무새 중에서 가장 영리합니다. 그가 주장했다. 최근에 친하게 지내는 한 경찰관이 해준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갑자기 경비초소의 전화벨이 울려서 수화기를 들었더니 방금 자기 방에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침입했다고 신고를 하더랍니다. 제 친구는 맙소사, 그런 일로 경찰에 전화를 하시다니요 하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나는 앵무새니까요. 칠러브릭은 웃음을 그친 후 앵무새를 다루는 법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앵무새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좋아하며 버릇이 없다고 했다. 나는 우선 앵무새에게 손가락 위에 앉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어학 연습은 그 다음 순서였다. 성공할 때마다 보상으로 땅콩을 주라고 질러버리기 말했다. 하지만 그놈의 주둥이가 너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놈은 잘무니까요. 제가 앵무새를 가르쳐 볼게요. 아미르가 나서서 자청했다. 적어도 일주일 내에 큰 소리로 안녕이라고 인사할 거예요. 믿어보세요. 다음 날 아미르는 새장 앞에 곧장 앉더니 손가락을 새장 안으로 찔러 넣었다. 앵무새가 손가락을 쪼는 바람에 그 애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아미르는 손가락을 꺼낸 뒤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다. 안녕이라고 말해. 안녕이라고 말해. 안녕이라고 말해. 안녕이라고 말해. 안녕이라고 말해. 지면상 나는 그 수업의 전체 내용을 모두 서술할 수는 없다. 어쨌든 수업 후에 땅콩을 먹었던 것은 앵무새가 아니고 아미르였다. 앵무새는 칠러브릭 동물가게의 금붕어처럼 유리구슬 같은 눈으로 말없이 그 애를 바라보았다. 아미르는 수업을 계속해 나갔지만 방문객들은 앵무새로부터 안녕이나 그 밖의 다른 말도 듣지 못했다. 앵무새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우리는 당황해서 둘러대곤 했다. 아미리는 3주 동안 집요하게 앵무새에게 매달렸다. 우리는 땅콩과 바나나를 주었고 다정한 칭찬으로 구슬렸고 애원도 하고 욕설도 하고 간질이기도 하겠지만 모두 허사였다. 우리는 그 늙은 사기꾼 질러브릭이 우리에게 벙어리 앵무새를 팔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중요한 전화가 걸려온 날 아침, 갑자기 내 뒤에서 크고 명랑한 소리가 들렸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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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나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내가 누구 말이냐 하고 물을 때마다 앵무새는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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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라고 반복했다. 어쨌든 앵무새가 말을 배울 수 있으며 길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아미리는 그 괘씸한 앵무새에게 안녕이라는 말을 가르치겠다고 맹세했으며 만약 앵무새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회녹색 깃털을 모조리 뽑아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 애는 새장에 카세트를 설치했다. 그 고집스런 새에게 끊임없이 같은 단어, 즉 안녕, 안녕, 안녕을 반복해서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카세트는 배터리가 닳을 때까지 안녕이라 말하며 계속 돌아갔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막 시작되었을 때 새장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뭐 누구? 어떻게 해서 누구라는 말을 배웠지? 누구가 누구야? 오랜 숙고 끝에 뒤로서 나는 그 소리가 며칠 전 통화 중에 나온 소리임을 알아챘다. 또다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앵무새를 누구누구라 부르기로 결정했다. 나는 앵무새가 안녕을 말하든 말하지 못하든 아껴주어야만 해 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주말에 누구누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어휘를 확장시켰다. 앵무새는 멍멍 그르르르 왕왕 하고 짖었다. 우리 집 개 프란치도 따라 짖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 둘은 종종 오랫동안 서로 짖어댔다. 그러나 방문객이 나타나면 상황은 돌변했다. 누구누구는 즉시 벙어리가 되었다. 한편 누구누구는 춤추는 것도 배웠다. 사람들이 앵무새 앞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엉덩이를 흔들면 노래는 부르지 않고 같이 몸을 흔들어댔다. 앵무새는 휘파람 소리를 냈으며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축구 심판관들의 행동을 흉내냈다. 늦은 밤 시간에는 말해 말해 말해와 누구누구누구를 즐겨 연습했다. 나는 칠러브릭에게 가서 불평을 터뜨렸다. 우리 앵무새가 낮에는 개처럼 짖어대고 밤에는 휘파람을 붑니다. 당신이 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노련한 동물 장사꾼인 칠러브릭이 말했다. 물론 안 되죠. 밤에는 새장을 덮어놓아야 합니다. 그는 나에게 두꺼운 덮개 하나를 팔면서 소리가 새지 않음을 보장했다. 나는 집으로 가서 세상 위에 덮개를 씌우고는 침대로 가서 곤히 잤다. 잘나신 아내가 일어나 덮개를 치운 것은 새벽 3시 무렵이었다. 저 불쌍한 동물이 감옥 생활을 해야겠어요? 아내가 따져 물었다. 앵무새는 동물 애호가인 아내의 명망을 높여 주었다. 앵무새가 아내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상 나의 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에나나가 감기에 걸렸을 때 누구누구도 신속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에나나는 우리 가족 중 누구누구의 호감을 사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어느 날 나쁜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영리한 레나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사랑스럽고 작은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야 문을 열어준다. 그런데 한 번은 누구누구만 혼자 집에 있게 되었고 바로 이날 오후에 사건이 발생했다. 세탁소 직원이 세탁물을 가져와서 초인종을 누른 순간 집안에서 사랑스럽고 어린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세요? 세탁물입니다. 세탁소 직원이 대답했다. 누구세요? 한번더 물었다. 세탁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누구세요? 세탁물. 누구세요? 세, 탁, 무, 울. 이 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우리는 셔츠, 속옷, 손수건 등이 정원 도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탁소 직원은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쉰 음성이 우리를 맞이했다. 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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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해! 누구누구! 멍멍! 누구세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침소리와 함께 세탁물은 앵무새의 어휘 목록에 속하게 되었다. 앵무새는 다만 안녕이란 말만 결코 배우지 못했다. 잘 들으셨나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 개한테 꾸러기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꾸러기인 프란치라는 개와 더 꾸러기인 누구누구라는 앵무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가 재밌었는지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여기 나오는 아까 제가 읽은 것에서도 조금씩 언급되었는데 아밀이라는 아이의 에피소드입니다. 아밀이라는 아이 말고도 레나나나 다른 한명더 있는 장남,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세 명의 에피소드가 다 있는데요. 저는 그 아밀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밀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아밀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작가 에프라임 키손이 겪은 이야기 이렇게 총세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그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볼게요. 그럼 읽겠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코 제 시간에 자러 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아미르는 다르다. 그 애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러 간다. 아미르의 지침 시간은 정확하게 저녁 8시 반이다. 그러고는 매일 아침 7시에 맑은 정신으로 활기차게 일어난다. 박사인 삼촌이 그 애의 좋은 습관을 칭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인 우리에게도 마냥 기쁜 일이다. 우리는 아미르가 얼마나 고분고분한 태도로 제 시간을 꼬박꼬박 자러 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거기에는 떳떳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사람들이 눈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아미르는 11시 반에서 2시 15분 사이에 자러 간다. 그의 지침 시간은 별이 총총한 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좌우한다. 그러니 아침마다 침대 밖으로 겨우 기어나올 정도로 피곤할 수밖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 애는 8시 반에 자러 가야 한다는 의사의 충고를 거역하지는 않는다. 정확히 이 시간이 되면 그 애는 재빨리 잠옷으로 갈아입고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자기 방으로 간다. 어느 정도 시간이 1분일 수도 있고 30초일 경우도 있는데 이 지난 뒤에는 그 아이는 양치질을 하기 위해 다시 일어난다. 양치질을 한 후에 음료수를 마시고 소변을 보며 책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텔레비전 앞에서 음료수를 조금 마신 다음 개와 수다를 떨고는 또다시 소변을 붓고 정원에 있는 달팽이를 관찰한 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를 먹으려고 냉장고를 뒤진다. 그러고 나면 2시 15분이 되고 그때서야 잠이 든다. 물론 이런 생활 방식은 어김없는 흔적을 남긴다. 아미르는 창백한 데다가 정말이지 거의 핏줄이 보일 정도로 투명해 보인다. 눈 주변에 생긴 다크서클로 인해 그 애는 때때로 안경을 착용한 유령처럼 보인다. 담임 선생님 말로는 더운 날 수업 시간에 졸다가 의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고 한다. 대체 아미르가 몇 시에 자러 가느냐고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정확하게 8시 반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다른 아이들, 예를 들면 기데온 란데스만의 딸인 아비탈이 제 시간에 자러 간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기데온은 가장으로서 절대적인 복종과 확고한 원칙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보스이며 그 점에 대해 전혀 흔들림이 없다. 8시 45분이 되면 아비탈은 어김없이 자러 간다. 우리는 얼마 전 란데스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8시 44분이 되자 기대온이 시계를 보면서 짧고 나직하게 항변할 여지없이 말했다. 달리 자러 가야지.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탈리는 일어나서 모두에게 인사를 한뒤 털끝만큼의 반항도 없이 총총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갔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들 아미르는 어두컴컴한 공간을 휘젓고 다니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리 부부는 몹시 부끄러웠다. 하지만 새벽 1시 반이 되자 순종적인 소녀 아비탈이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주말 신문 부록은 어딨어요? 이제 부끄러워할 쪽은 기대온이었다. 이날 이후 나와 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제 시간에 자러 간다고 손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 전 새벽 2시 반쯤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아미르가 금지된 음료인 코카콜라를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안 자고 뭐하니 얘야? 내가 물었다. 그는 약간 당황하면서 대답했다. 심심해서요. 나는 그 애에게 석양이 들면 잠을 자고 아침이면 잠에서 깨는 수많은 동물들에 대해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다. 아메리는 반대로 자신이 이미 정확히 말하면 어제부터 본보기로 삼고 있는 부엉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애를 때려주려고 했으나 잘나시나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자기 아이를 때리는 걸 견딜 수 없어 한다. 나는 엄한 목소리로 자러 가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그쳐야 했다. 아미르는 제 방으로 들어갔고 새벽 3시까지 낱말 맞추기를 풀었다. 우리는 아이의 본성을 폭력으로 억압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던 정신분석의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이의 본성을 그대로 두십시오. 노련한 전문가가 말했다. 우리는 그 애의 본성에 기회를 주었지만 아미르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 얼마 전 새벽 3시 반에 색분필로 벽에 비행선을 그리고 있는 아미르를 발견했을 때 나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 즉시 다정다감한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선 저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는 주무세요. 구원은 방학 기간이 돼서야 찾아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원은 즉시 오지 않는 법이다. 아미르는 방학 첫날에는 3시 45분, 둘째 날에는 4시 20분까지 자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아미리는 점점 더 늦게 잠들었다. 잘나시나 내가 그 애를 때리려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아이를 때리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 묘안을 생각해 냈다. 에프라임, 지금 몇 시예요? 아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5시 10분. 나는 하품하며 말했다. 에프라임, 아미리를 정상적인 취침 시간으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차라리 취침 시간을 점점 뒤로 더 가게 하는 건 어떨까요? 결국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수면 부족으로 지친 아미리의 눈에 자유를 주기로 했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 애가 저녁 잠을 자지 않도록 격려까지 해주었다. 자고 싶을 때 자거라. 그게 너 체질에 맞겠구나. 아미리는 그렇게 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세 번째 날에 그 애는 새벽 5시 반에 잠들었고 낮 1시에 깨어났다. 여덟 번째 날에 그 애는 아침 9시 50분에서 저녁 6시 반까지 잤다. 그 다음 며칠 후에는 오후 3시 반에 자러 갔고 깨었을 때는 자정이었다. 17번째 날에는 그 애는 저녁 6시에 자러 갔으며 새들과 함께 일어났다. 3주간의 방학 마지막 날에 이르자 아미르는 정확히 저녁 8시 반에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정각에 깨어났다. 그리고 그 습관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시계를 맞출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닌다.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빠는 수영 선생님. 내 아들 아미르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울고 짖고 있다. 물속으로 들어오너라. 나는 외쳤다. 무서워요. 그 애도 소리쳐 대답했다. 나는 지금 내 빨강머리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장장 한 시간 동안이나 설득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 애는 무서워하고 있다. 오로지 불안해서 울고 짖고 있는 것이다. 아미르의 울음소리가 아직 최고 음량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곧 그칠 거라는 걸 안다. 그 애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화는 내지 않는다. 단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떠올릴 따름이다. 그리고 내가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얼마나 불안해하며 울부짖었는지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아주 거칠게 다뤘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수영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아미르가 자신의 의지로 결정적인 첫 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다. 이리 와, 내 꼬마야. 나는 휘파람을 불었다. 이리 와서 직접 보렴. 물은 겨우 내 배꼽까지밖에 안 온단다. 아빠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 너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무섭단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물속에서 놀고 수영하고 웃고 있잖니. 너만 거기서 울고 있어. 도대체 왜 우니? 무서우니까요. 그렇다면 넌 다른 아이들에 비해 겁쟁이구나. 네. 아미르, 대체 뭐가 무섭니? 익사할까 봐서요. 어떻게 이 얕은 물에서 그럴 수 있니? 무서우면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단다. 나는 설명을 시도했다. 너도 알다시피 인간은 부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물 위에 뜰수 있지. 자, 아빠가 시범을 보여줄게. 나는 여유 있게 배영 포즈를 취했다. 물이 나를 떠받쳤다. 이렇게 교육적이고 설득적인 증거를 보이고 있는 중에 내 근처에 있던 어떤 멍청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솟구치는 물살 때문에 나는 물을 삼키고야 말았다. 내 고유의 중력이 나를 아래로 잡아당겼고, 아미르는 이제 세 번째로 울음을 터뜨리는 중이다. 나는 발버둥 쳐서 겨우 떠오른 다음 이 모든 것을 태연히 지켜보고 있던 수영장 관리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영장 관리인 아저씨, 이 아이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 수영장에서 누군가 익사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수영장 관리인이 대답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수영장 관리인이라면 겁에 질린 아이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다시 한번 몸소 가르치기로 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아미르. 일단 물속으로 들어오너라. 아빠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게. 물이 내 무릎에 닿을 때 괜찮다면 더 멀리 가도 좋아. 하지만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거기서 멈춰도 좋아. 만약 더 이상 서 있고 싶지 않다면 물 밖으로 나오거라. 어때? 아미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울먹이면서 조심스레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 애는 물이 무릎에 닿기도 전에 되돌아서 물 밖으로 나갔다. 그 애의 울고짖는 소리가 다시 수영장에 울려 퍼졌다. 그 애는 정말이지 너무 쉽게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그 애는 울고짖었다. 그 애를 가르치려 하고 있던 건 난데, 그 애는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다. 정작 아내는 아미르가 수영을 하건 말건 무관심한 눈치다. 지금 당장 물에 안 들어오면 넌 텔레비전 못 본다. 내가 어린애한테 너무 심했나? 그 애는 계속 울기만 할 뿐,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아미르, 이건 정말 간단하단다. 팔을 쭉 뻗고 수를 세워봐. 하나, 둘, 셋. 자, 아빠가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사람이 수영과 수를 세는 것을 동시에 할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수영 선수가 아니라 작가다. 수영과 글쓰기를 동시에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숫자를 세면서 수영을 할수 없다. 따라서 나는 가라앉고 말았다. 아미르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목청을 높여 울었고, 이제는 구경꾼들마저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물 밖으로 뛰어 올라온 뒤 수영장 둘레를 돌면서 그 애를 쫓았다. 마침내 그 애를 붙잡았고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기어이 이 악동에게 자유의지로 수영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엄마! 그 애는 울부짖었다. 엄마, 무서워요.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내 아버지도 나를 물속으로 끌어당기지 않았나? 나 또한 절망적으로 엄마를 부르지 않았나? 삶은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은 반복된다. 밖으로 나갈 거야. 아미르가 울부짖었다. 나는 그 애를 양팔로 붙잡고 수면 위로 약 50cm 정도 들어 올렸다.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그 애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하나, 둘, 셋. 나는 고함을 쳤다. 수영해! 그 애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만 나의 지시에는 따랐다. 시작은 됐다. 나는 그 애에게 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수영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뿐이다. 나는 그 애를 물과 닿게 해서 삼케하거나 불쾌한 상태로 데려가야만 한다. 나는 아미르를 받치고 있던 팔을 조심스럽게 수면 아래로 내렸다. 아미르는 바둥거리기 시작했고, 양팔을 사납게 사방으로 휘둘러댔다. 수영 동작은 흉내를 내지도 못했다. 수영해! 윽박 지르는 커다란 소리가 내 귓전에 울렸다. 하나, 둘, 셋! 이제 그 애는 나를 깨물기까지 한다. 자기를 염려해주고, 오직 사랑으로 대하는 아빠를 이렇게 대하다니. 다행인 것은 내가 아직 그 애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이다. 그 애의 상체를 수면 위로 떠 있게 하기 위해 내 허벅지에 악착같이 매달려 있던 그 애의 엉덩이를 받쳐 주었다. 그러고는 하나, 둘, 셋 운동을 하며 나아가게 했다. 그 애는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나의 배려와 천사 같은 인내 없이는 물과 친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애는 하나, 둘, 셋 운동은 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발꿈치로 끊임없이 나를 차고 있다. 그 애는 앞에선 울고 뒤에선 발길질을 한다. 과거의 내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의 단단한 허벅다리 사이에 끼워져 그것을 견뎌냈을 것이다. 너 또한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단다, 내 아들아. 너를 믿음아. 그때 스피커를 통해 수영장 관리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거기 당신! 그래요, 당신 말이에요. 어린애를 가만 놔둬요. 당신은 지금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나는 아미리를 데리고 물 밖으로 나왔고 그 애가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우아한 도약과 함께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물 밖으로 솟아오른 머리들 위를 지나 어린이 수영장 깊숙이 도달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수영장 관리인의 심폐소생술이 성공했던 것이다. 그는 내 팔을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 했다니. 우산 도둑으로 몰리다. 요즘 4월 날씨가 정말 이상하다.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끼고 찬바람이 싱싱 불어댄다. 그러다가 10분 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가 비추고 또 5분 후에는 비가 내리거나 번개가 번쩍인다. 이런 날에는 우산이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는 편이 낫다. 하필 이런 날 아내는 정비 공장에 맡겼던 차를 찾아오라고 했다. 여보, 내 우산 가져가요. 그런데 제발 잃어버리지 말아요. 아내가 쓸데없는 주의를 주었다. 내가 언제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가? 그저께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말했다. 난 당신이 내 것까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내가 우산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한 책망과 함께 어떤 우월감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아내의 우산에는 개머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우스울 만큼 조그만 데다 하늘색이었다. 불쾌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쏟아붓는 빗속으로 나섰다. 버스에서 내릴 즈음엔 날씨가 개어 있었다. 하늘은 맑고 나무는 무성하게 풀을 얻으며 새들은 지저귀고 해는 빛났다. 나는 여성용 우산을 팔에 걸고 길을 걸어갔다. 정비 공장에서는 차 수리가 다 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을 지나면서 돈을 찾았다. 그러고 나서 잠시 카페 캘리포니아에 앉아서 친구들과 잡담을 하다가 오후 1시가 되자 식사를 하려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가 나를 맞으면서 물었다. 우산은 어디 있어요? 정말? 그게 어딨지?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 곧 생각이 났다. 캘리포니아에 두고 온 모양이야. 아무도 못 보게 무릎 사이에 숨겨가지고 있던 것이 기억나는군. 아, 맞아. 당장 가지고 오겠어. 금방 다녀오리다. 그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버스를 향해 달렸다. 버스 빈자리에 앉아 우산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려야 할 정류장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팔을 뻗어 우산을 집어든 뒤 사람들을 미치며 출구로 나갔다. 이봐요, 그건 내 우산이에요. 가는 길 내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엄청나게 뚱뚱한 여자가 외쳤다. 넋을 놓고 있다가 그녀의 우산을 들고 와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뚱뚱한 여자는 시끌벅적하게 소란을 피우면서 나를 도둑으로 오해하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나는 그녀의 낡은 우산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내 것만 해도 몇 개나 있다고 설명하러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뚱뚱한 여자는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아내의 우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에 남아있던 우산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한쪽 구석에 던져놓고 마구 밟고 다닌 나머지 먼지와 얼룩이 묻어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내가 뭐라고 할까? 이것 봐요. 아내가 보자마자 기쁜 신용을 하면서 소리쳤다. 우산을 찾았어요. 뭘 찾아온 거예요? 당신 우산이지. 이것이 내 우산이라고요? 그동안 아내의 우산은 은행에서 되돌아와 있었다. 그때서야 은행에 두고 왔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시커멓고 지저분한 우산은 누구 것이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캘리포니아의 급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제 우산을 가지고 가셨어요.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3시에 일이 끝나는데 밖에는 비가 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신경이 곤두섰다. 내 우산을 가져가요. 하지만 제발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왜 당신 걸 가져가요? 급사 것을 가지고 가면 되지. 돌아올 땐 어떻게 하시려고요? 바보같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났다. 이제 나는 망가진 시커먼 낙하산 같은 우산과 커다란 개머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우산, 이렇게 두 개의 우산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현기증마저 날 지경이었다.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 두 알을 사 먹고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팠었다. 나는 길 모퉁이에 있는 가판점에서 소세지가 든빵두 개를 사서는 버스에 올라타 허겁지겁 먹었다. 버스가 캘리포니아 카페 앞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급사가 내게 소리쳐 물었다. 제 우산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는 내게 우산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의 우산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그보다도 내 아내의 우산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다. 세상의 모든 우산들이 나를 반역하려고 공모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급사를 달랬다. 곧 당신의 우산을 돌려드릴게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숨 가쁘게 약국 문을 열어젖혔다. 저 여기에 몇분 전에 왔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약사가 내 말을 끊었다. 이겁니까? 나는 우산을 받아들고 또 뛰었다. 나는 그것이 아내의 우산이라고 확신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은 아내의 우산과 닮긴 했지만 초록색이고 손잡이는 개머리 모양이 아니라 사각형이었다. 손잡이에는 언니레아 피글러 박사에게 라고 새겨져 있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내 아내의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급사에게도 무엇인가를 돌려주어야 했다. 이봐요! 가판점 주인이 나를 불렀다. 거기 한쪽 구석에 마치 남매처럼 우산 두 개가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급사와 아내의 것이었다. 나는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줄을 섰다. 내 팔에는 검은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개의 우산이 걸려 있었다. 조금이라도 비가 왔으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햇빛은 더욱 밝게 빛났다. 나는 우산 세 개를 다발로 말아서 마치 새로운 샘플을 가지고 가는 우산 판매상인 양 행동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방에서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가능한 한 사람들을 눈에 띄지 않으려고 버스 뒤쪽 자리에 가서 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내 모습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벌써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몇 정거장을 지난 후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눈을 들어보았다. 그러고 거기엔 정확히 나의 반대편에 맙소사. 그 엄청나게 뚱뚱한 여자, 방금 전에 만났던 바로 그 여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녀는 내가 갖고 있던 세계의 우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오늘 무척 성공적인 하루였군요. 안 그래요? 그녀는 버스 승객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은 우산을 훔치고 다닌답니다. 우산만 보면 슬쩍 가지고 도망가지요. 옷도 잘 입고 젊고 건강한 젊은이가 떳떳한 일에 종사하기는커녕 우산을 훔친답니다.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경찰! 하고 누군가 외쳤다. 저런 사람은 경찰에 넘겨야 해. 사람들의 태도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출구로 달아나 가능한 한 빨리 버스에서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빗속에서 전력을 다해 집으로 뛰어갔다. 조금이라도 피를 덜 맞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다. 두 손? 양쪽 손? 그 후로 오랫동안 5번 버스 중한 대에서는 세 개의 우산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는 빗속에서 두 눈을 감고 선채 움직이지 않았다. 빗물은 옷깃과 속옷, 그리고 신발까지 적셨다. 나는 대홍수가 나거나 날씨가 개일 때까지 마냥 서서 기다렸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 이야기들, 아미르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뭐그 수영을 가르치는 그 아빠의 이야기, 그리고 우산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 참그 재밌죠, 얘기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그 사회의 어떤 것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작품들의 백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을 틀어드릴 건데요. 음악은 제일 마지막 이야기였던 그 우산을 놔두고 다니는 그 이야기처럼 뭔가를 까먹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로 정했습니다. 네, 키비라는 그 힙합 가수가 부른 아, 맞다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그 키비라는 가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이 사람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언더 힙합 레이블인 소울 컴퍼니라는 그 힙합 레이블의 수장이었는데요. 그 소울 컴퍼니라는 레이블이 2011년 11월 27일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 저는 이 그룹이 아니라 이 레이블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제 감성에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었던 음악입니다. 감성이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가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 얻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 때문에 더그 감성이란 것들을 키워왔었는데 그 감성 주머니 하나가 없어지는 날이 되었네요. 어쨌든 그것을 저는 하고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아이러니하게도 틀게 됐네요. 어쨌든 그 소울 컴퍼니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음악을 한번 찾아서 들어볼 수 있으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개를 위한 스테이크라는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키비의 아마따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들어봐. 초등학교 땐 어느 한 곳에 물건을 놔두는 걸 절대로 상상 못해.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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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다녀오겠다고 인사 다 하고 난 다음 방에 다시 들이락. 좀 미쳐 다 채우지 못한 답들로 가득한 나의 공책을 들고서 답답하게 학교로 향한다. 간단한 문제조차 황당하게 접근하다 시간을 버리고 말았다. 맞다른 골목까지 왔다 또 깜빡한 걸 찾고 만다. 그래서 내 별명이 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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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다. 중학교 때도 그놈의 습관은 그대로 못해도 하루 내 시간은 노랗게 손대고 내 수원대로 게임 엔딩을 보는 날이 꼰대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게임의 세계로. 학교 숙제? 그런 건 숫제.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온게 벌써 5주째. 현관 열쇠를 안 들고 온 실수 때문에 문 앞에 쭈그려 앉아있지 일수. 이번 주 주본인데 학교에 가보니 실내맞춤 오늘 까맣게 잊어버린 채 책가방만 달랑 들고서 한참 동안 교실 책상에 걸쳐 앉아
나와.
이 말을 듣고 신발을 벗고 꿀밤을 맞고 코박을 받고 손바닥 몇 대 더 맞다 깨달았다. 난 헤어낼 수 없는 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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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그렇다고 내 습관이 어디가 있고 오늘 학교에 정신없이 뛰어오느라고 뭐더라고 점심 도시락도 아 그래 근데 알고 보니 오늘이 단축 수업인가 보더라고. 운동장에 깜빡 놔두고 온 돈 세 고리털 잠바 잠깐 아주 잠깐 잊었던 것뿐인데 쉬는 시간에 달려가보니 가져간 놈 나빠. 샤프라면 샤프 펜이라면 펜 지우개면 지우개 가끔은 필통채 가방을 한참 뒤지다 짝에게 하는 말
한 장만 찍어
들어가고 아 네 공채 솔직히 스물이 넘어서까지 이런 습관 있다는 게 참 어색하지. 누구는 성숙하지 못하게 그게 뭐냐며 그다지 탐탁지 않게 나를 생각하지. 사실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혹시 훗날에 내 자식도 내 속배 닮은 아마따쟁이면 어떡해.
아이고
때때로 yo 이렇게 랩하던 중에 가사를 까먹기도 해.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머릿속은 싹 지워져. 어쨌든 집중이 더 필요해.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하면서 혹시 이름이 하지만 뒤로 돌자마자 잊어버리고 만다.
어디서 봤던 사람인가?
아 맞다